사실은 오늘 강의는요, 제가 봄에 중보기도 학교를 4주 했었습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이제 3층 예배실에서 했었는데, 근데 좀 요청이 있었어요. 하반기에 뭐 요즘 좀 영분별과 이단에 관한 것들도 많은 이슈가 되니까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교회 보고를 한 이게 전교인들 대상으로 좀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문당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진짜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컨텐츠로 강의를 여러 번 하였는데 제 기억에는 본당에서 이 강의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강사의 입장에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이걸 설교처럼 해야 될지 강의처럼 해야 될지 감도 못하겠고,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제목을 보십시오. 영분별과 이단격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우리 그 신앙 컨텐츠 중에서 조금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영분별 이러면 뭔가 좀 마음에 뭔가 좀 묵직하고 이거 좀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좀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영분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는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 이거를 내가 영분별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거나 또 그러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조금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분별이라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 드는 생각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때요? 성령님 이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좀 활짝 열리고 뭔가 편안해지고, 거 보세요, 그 고개가 끄덕끄덕 끓여지고 친숙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영분별은 끝난 거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살기 때문에 영분별을 굳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사실 영분별에 대해서는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분별 이러면은 헉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영분별에 대한 그릇된 개념들이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분별이 어떤 것인지 차근차근 들어본 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뭐든지 하다 보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념들이 어려운 것은 누군가 이런 개념을 굉장히 어렵게끔 만들어 놓아서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영분별하면 여러분들이 왜 좀 부담스러우실까요? 한번 생각을 잠깐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영분별하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영분별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는지 내 뜻대로 하는지 이 구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분별이 어렵다고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영적 선택 장애가 놓일 때 있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가운데에서 조금 선택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다 대고 해, 이건 돼, 이걸 지어, 얼마를 줄게,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막 숫자로 막 계시로 나타나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얘기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게 내 생각인지 또 하나님 생각인지 그것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또 이게 혹시 사탄이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 건 아닐까, 이거 괜히 했다가 복사 망해버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분별할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은 바로 이 중간에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에 대한 선택적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이 영분별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고 쭉 강의를 따라가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영분별의 함에 있어서요, 여러분, 분별 전에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어떤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이건 아주 기본적이자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감이 없는 사람이 영분별을 한다는 건 조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영분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분별을 하시는 분들, 내가 한 영 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구분하여서 이게 정말 사탄의 사역인지 하나님의 사역인지 난 판가름할 수 있어 하는 분들 대부분 보면 이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막 귀신아 물러가라. 사실 오늘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찬양하기로 되었었는데 아닌가요? 예, 아무튼 승리하는 데가 더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니까요. 정말 마귀랑 싸워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소리도 지르고 주여 세 번만 불러도 힘든 걸 막 40번씩 부르고 소나무 뭐 뽑아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기도의 컨텐츠가 성령님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좋은 것들이 등장하는 것보다 귀신과 사탄 마귀가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해요. 기도에 깜짝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그냥 그 literally 그냥 말씀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fight against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뒤에 아주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마귀가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지 마귀 쪽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어쩌고저쩌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바보스럽지만 심플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밤에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불 켜요. 어둡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어둠만 물러가라라고 크게 외치는 분들 계세요? 너무 어둡네. 이거 우리 집 이렇게 어두워서 어떡하지? 어둠만 물러가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위치 키시면서 막 같이 외쳐요? 어둠아 물러가라 탁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키면 되잖아요. 안 외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만 오면 그렇게 마귀야 물러가라 막 하나님의 빛이 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존재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듯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마귀는 그냥 자연스럽게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에 많은 축기 사역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샘플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어서 나와라 드라이브 아웃 하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그걸 막 따라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 뜻이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기 전에 사탄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먼저 알아봅니다. 주여 나를 지금 이 무적행에 집어넣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먼저 알아봅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보고 주여라고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나를 좀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벌벌벌벌 떨고 그래요. 안 외쳐도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외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축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지 그렇게 해야만 쫓아진다라고 가르쳐주는 방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예수님이 갔는데 귀신 다 쫓아가고 없고 악한 영과의 그런 싸움이 다 끝나서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면 사람들은 몰라요. 내 안에 뭐가 있었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선택해서 갔는지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어떠한 영들이 주관하면서 갔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아 내가 그릇된 것을 쫓았구나 아 잘못된 것이 나한테 있었구나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이 마귀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니요. 너희들 항상 빛에 거해라. 어둠에 거하지 마라. 말씀이 오면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하나 이거 지금 이거 하나로 너무 많이 갔네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벌써 영분별의 시작 전제에 모든 것을 거의 해결해 놓습니다. 사탄 마귀 대적한다고요? 어떤 사람 앞에도 앉혀도 놓고 사탄아 마귀야 막 이러지 마세요. 그 시험 들어요 잘못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은 마귀를 대적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가 벌벌 떨고 어려워하는 하나님과 함께 친해지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하고 친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달려있다. 그래서 영분별의 시작은 그 전제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운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친밀한가. 그럼 여러분, 친하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친하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좋으니 왜 친하다 그래요? 그냥 서로 아무 말 안 하는데 친하다 그래요? 친하면 어떻게 돼요?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친해요. 아, 쟤가 나를 좀 알고, 아, 너는 나를 좀 알고, 잘하면 잘할수록 훨씬 더 친하고 더 친하고, 그래도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친밀함 다음에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모르겠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신다, 내지는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지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있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친한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할 만큼 가까운가?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성 안 들린다고 그냥 다른 게 하실 게 아니에요. 그걸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면,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렇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가장 친밀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을 인도해 주죠. 보호해 줍니다. 털도 깎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푸른 초장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줘요. 안 친할 수가 없죠. 그러니 어디로 인도하든 양은 어떻게 해요? 쫓아가요. 이러한 관계의 친밀함 속에서는 소통이 있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심플한 개념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상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 친밀해서 그 소통이 아주 자연스러웠던 모습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면 강의가 진행이 어려워요. 틀린 답이라도 누가 외쳐주셔야 돼요. 언제일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이상적이게 소통했던 모습. 그렇죠. 에덴 동산. 맞습니다. 지혜로우십니다. 정답을 다 알고 계세요. 에덴 동산입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자, 여러분,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태초의 모습을 보세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이야기를 하시고 아담과 이야기를 하시고 무엇을 이야기하죠? 모든 걸 다 지어주고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 이거 네가 이름 한번 지어볼래?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다 이름 짓게 하시고, 거기에는 뭐 특별한 뭐 주여 부르는 것도 없고 마귀에 물러가라 하는 것도 없고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이야기했어요. 특별한 무슨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영적 신비함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하고 친했어요. 그냥 얘기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대면하여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너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친밀함과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이제 3번에 악신의 소통으로 넘어가면서 이 선악과의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소통이 모두 깨어져 버립니다. 이 선악과의 문제 이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인간들은 매우 까다로워졌어요. 처음에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뭐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던 그 관계가 선악과 이후에 온통 깨어져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발전이 아니죠.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악의 영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선택이에요. 선악과는 우리의, 인류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다른 영의 이야기를 따를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의 뜻을 쫓아갈 것이냐에 대한 첫 번째 선택이 선악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인류 첫 번째 영분별이에요. 예, 이런 개념 모르셨죠? 예,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인류 최초의 영분별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서부터 영분별이 시작이 돼요. 내가 내 선택을 쫓아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것인가.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절대적인 자유를 주시고 또 의지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정성스럽게 우리를 만들어주시죠. 그리고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이거예요. 너는 나로부터 나왔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희는 나를 떠나서 살면 안 돼. 너희는 늘 나랑 친밀해야 돼. 그거를 기억할 수 있겠니? 라고 해서 동산 중앙에 심어놓은 기억장치가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를 보면서 인간들이 자유롭게 막 뛰어놀 거 아니에요?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이 열매 저 열매 따먹으면서 막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딱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 하나님 떠나선 살 수 없는 존재지. 근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부를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든 돌아다니다가 동산 중앙에 두었다는 것은 365도 가운데 빙빙 돌다가 아무 데서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건. 그러니 너희들이 마음껏 살다가 어느 때라도 그 과실이 보이면, 그 과실나무가 보이면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했던 나를 좀 기억하렴.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그 선악과는 다른 장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소통을 위한 장치가 선악과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늘 속해 있고 나와 같이 뛰어노는 것, 그걸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기억장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잘잘못을 굳이 우리가 따질 때 1번 뱀, 2번 하와, 3번 아담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1번 아담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래요? 제가 지난주 그 부부학교 세미나에 못한 말이 너무 많아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요, 아담이 아내와 사이가 갈라지는 게 영적으로도 안 좋아지고 우리 세상 인류적으로도 아주 치명적인 일을 하는데, 왜 그랬냐면 아내를 멀리 떨어뜨려 놔요. 하와가 아담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어느 순간 뱀이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아담이 없습니다. 아내를 외롭게 두시면 안 돼요. 갑자기 지금 강의가 헷갈리는데. 그리고 아내의 이야기를 제발 좀 남성들이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뱀 이런 애들한테 가서 이야기 들어요. 예? 아내가 많이 이야기하게끔 여러분들 남성들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다한 이야기를 누구랑 해요? 뱀 이런 애들이랑 해요. 예, 가정의 분란은요, 아내들이 잘못하는 거 별로 없어요. 아담이 잘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결정적으로 성경적 근거 드릴까요? 동산 중앙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는 명령은 아담만 들었어요. 창세기 안 읽으세요? 2장 17절 얘기인데? 2장 18절에 하와가 태어나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2장 17절에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있어요. 그럼 누가 그 responsibility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담이 훨씬 크죠. 그러면 아담은 하와가 태어나자마자, 야,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은 먹으면 안 돼. 저거는 왜 먹으면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 치면,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한 5분 동안 얘기했던 거 계속 교육하고 이야기 나누고 막 했어야 돼요. 그리고 아내를 절대 멀리 떨어두지 않고 자기 옆에 다 붙여놓고 항상 그렇게 가드하고 이렇게 지켜주고 경작하여 지키듯이, 그 내용도 창세기에 나와요. 아유,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영분별인도에 자꾸 창세기에서 지금 이러고 아담이 잘 안내하고 가르쳐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돼요? 사탄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과 말을 섞기 시작해요. 말을 섞기 시작하면서 치명적인 영분별의 실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음 주 2강에도 꼭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내용들이 다 이어집니다. 악의 영들이, 이단들이, 또 오늘 창세기에서는 이 사탄이, 뱀이 우리 인간 어떻게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봅니다. 이제 악의 영과 소통이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나요. 이 문장의 종류가 뭐죠 지금?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문형입니다. 의문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먹지 말라 하셨어? 정말로 그러셨어? 하고 question mark를 달아놔요. 그래서 의혹을 일으킵니다.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이 되죠.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변질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인용되도록 자꾸 말을 섞어요. 하나님이 언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사탄이 뭐라 그래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나.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딱 하나만 하면 안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고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사단은 이걸 어떻게 교묘하게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전부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참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죠. 멋지게 대적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처음은 아주 잘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먹으라 그랬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 동산 중앙에 있는 그거. 그런데 그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죽을까 하노라 하고 두 가지의 말씀이 추가가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하와는 사단에게 유혹이 되어서 말씀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번역상에서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다시 의문형이 돼요. 신기하죠? 신비하죠? 사단은요 확실히 우리를 교묘하게 만들어요. 교묘하게, 의혹하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게 그렇게 만듭니다. 추가하고 그릇되게 인용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시켜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텐데 사단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와 소통 자체를 단절시켜버려요. 그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제 완전히 논지는 흐려져 버렸고 사단이 그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선악과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제법 많은 이러한 정의를 갖고 있는 걸 아세요? 마치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규칙이 뭐야? 너희들 자유로운 존재라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그런데 뭔 먹어도 되고 뭔 먹어도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 조금 두려우신 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조금 염려스러운 거 아니야? 어때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본뜻과는 전혀 다른 의도로 맥락을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유혹하는데 듣다 보면 그렇지? 그런가? 그랬었어. 이렇게 돼서 우리의 영을 완전히 파괴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의 선악과의 의도는 뭐예요? 나 기억하라고. 너희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정성스럽게 온 사랑을 다해서 너희들을 만들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6일 동안 펄쩍펄쩍 뛰고 펄쩍펄쩍 뛰다 너무 피곤해서 7일째 내가 쓰러져서 쉬었다고. 그 정도로 너희들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너와 나의 그 친밀한 관계 나랑 소통하자 그거 돌아보라고. 나 좀 잊지 말라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적어놓은 것,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야, 그거 니네 불편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세상에 9999개 다 먹으라고 해놓고 단 하나 먹는 게 그게 그걸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모든 걸 다 가나 그 하나 그걸 견제 장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그 하나를 9999개처럼 만들어놔요. 다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를 거꾸로 다 만들어놓는 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어떤 위엄을 자초한 신으로 만들죠. 이런 식으로. 그걸 왜 만들어놨을까? 그거 안 만들어놨어도 됐을 텐데. 그거 없었으면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거 다 사단의 미혹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선악과를 만드신 적도 없고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새로운 맥락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악의 영과 소통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의 친밀감은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영과의 소통은 어떤 역사를 나타내줍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게 만들어 새로운 맥락에 전혀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가져다가 줍니다. 이후로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내 길에 대한 선택을 내가 해요. 내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 되게 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패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 이거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자의적 해석과 주관적 경험입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패턴들이고 하나님의 영분별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소원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성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적용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주관적 해석과 이해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분별, 이제 조금 큰 그림이 그려지시겠죠. 영분별은 정의를 내리면은 이렇게 돼요.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이 영의 내적인 본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냐, 다른 영이냐, 나의 영이냐, 악한 영이냐, 이 내적인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외적인 그러한 방향, 그 흐름을 통찰하는 것이 영분별이에요. 예, 정의를 굳이 내리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영분별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 영의 흐름이 하나님의 것으로 볼 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볼 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잘 몰라요. 예, 교회에서 잘 얘기를 안 해요. 예, 어렵지 않은 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이걸 오해하면 여러분들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영의 흐름 중에 하나는 프뉴마티코스로 나타나는 신령한 은사입니다. 또 하나는 로기코스로 나타나는 영적 예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영어로는 다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 먼저 나오는 것은 로기코스고 대부분으로 나오는 것은 푸뉴마티코스예요. 자, 그럼 로기코스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영분별에 있어서 로마서 11장 1절은 처음부터 끝입니다. 이 구절은 암송 구절이에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할 때의 영적은 NIV 버전은 spiritual이에요. 그러나 다른 버전을 한번 보세요. rational, reasonable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원어로는 logikos라고 나와요. logikos의 logikos는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면 logos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logos 뭐죠? 말씀입니다. logos 뭐죠? 합리적인이란 뜻이에요. 로고스 뭐죠? 논리적이라는 뜻이에요. 로고스 뭐죠? 말이 되는, 합당한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왜, 사도바울이 누굽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사도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죠. 사도바울이 아니면 우린 성령의 열매가 뭔지 몰라요. 성령의 흐름 몰라요. 영분별 못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바울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기록하였어요. 한 영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제일 끝머리쯤 가서는 영적이라는 단어가 로기코스로 바뀌어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다른 모든 영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티코스가 쓰입니다. 신령한 은사, spiritual gift from God.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로 나오고 12장 1절에 2절에서의 영적은 로기코스로 딱 한 번 나와요. 이거 굉장히 주목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말이 되는 논리적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이 내용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지금 영적 예배가 좀 안 나오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기코스는 영적인 의미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 여러분, 왜 이 단어를 제가 먼저 얘기하냐면요, 영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무슨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볼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영적인 건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뭔가 초자연적인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슈퍼내추럴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뭔가 내게 보이지 않는 것, 뭔가 초자연적, 초신비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합당한, 말이 되는, 논리적인 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알맞은 것인지, 말이 되는 것인지 생각 좀 해보란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깊이 고찰, consideration, 깊이 생각해보라 라는 뜻이에요. 사도바울이 이러한 정의를 내렸어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푸뉴마티코스로서 하나님의 은사들입니다. PPT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실적 봐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푸뉴마티코스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은사요.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왜냐하면 율법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로마서 12장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비친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요, 우리 게 아니에요. 푸뉴마티코스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성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성령님이 정말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하는 방언,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주셔서 우리가 앞에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언,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 되고 과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면서 뭐 접신하듯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셔, 나로부터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로기코스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합당한지,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되돌아보고, 이런 영적은 로기코스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사로 불리우는 푸뉴마티코스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교만함은 자신들이 그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내 거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을 많이 하는 것이나 성령의 은사가 특별하다는 것을 가보세요. 저는 참 안타까운 건 많이 봐요. 정말 저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자기 것으로 갖고 있는 것인지 얼굴 보고 대화하면 알겠어요. 티가 나요. 저 사람이 저걸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것으로 겸손하게 쓰고 있는지 가보면 알겠어요. 티가 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한 그러한 신령한 은사는 엄청나게 겸손해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벌벌 떱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러운 죄인인데 저를 떠나십시오. 어찌하여 이런 것을 저에게 주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성령이 처음 임하였을 때 그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 속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들, 또 어떤 성령 특별 사역한다는 곳 가보십시오. 그러한 겸손함과 두려움과 떨림, 그런 것보다도 내가 이거 받았어, 내가 가지고 있어,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그릇된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 두 방향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로기코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방향의 영성, 영적, 또 하나는 프뉴마티코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영성. 그러나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영성은 프뉴마티코스로서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꾸로 된 방향성. 우린 로기코스 가져가야 돼요. 우린 프뉴마티코스 가져가면 안 돼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영분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어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분별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영분별을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떠한 affection이죠. 어떠한 마음들을 움직이는 것. 또 하나는 감성, feeling, emotion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감성적으로도 영분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분별은 이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영분별의 재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영분별의 재료예요. 그리고 우리 감성과 감정을 성령님이 통제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당연한 얘기 같지만 상당히 또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분별이라는 것이 왜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지 아세요? 안 배워서 그래요. 연습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제가 올 봄에 중보기도 4주를 인도를 했는데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조금씩 의식 변화가 좀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 또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잘못 배웠을 수가 없어요. 예, 기도를 너무 무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울, 또 우리 초대교회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를 조금 면밀히 살펴봤어요. 백여 분의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다들 조금 약간은 이거 뭐지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과 다른 방향이 너무 많은 거 아세요? 너무나 무속적인 거 많은 거 아시죠?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훈련해야 되죠? 중보기도 학교로 오세요. 친절히 가르쳐드립니다.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다들 그렇게 배우러 다니시는데 왜 기도는 그냥 혼자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기도 배워야 돼요. 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요, 산상수훈 끝나고 나서 제자들한테 뭐 가르쳐요? 주기도문 가르쳐요. 기도를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아예 명령해버리세요. 너 성령 임하면 네 마음대로 막 하면 돼. 성령 임하면 자유롭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돼. 그런 말씀 한 구절도 없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토시 하나 틀지 않고 가르쳐줍니다. 왜? 엉뚱한 인간들의 방향으로 기도가 너무 많이 흘러가거든요. 기도 배워야 돼요. 배운 기도로서 나의 생각을 기도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영분별의 첫 번째 입문이에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얼마나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도 들어가 있고 지식도 들어가 있고 많이 들어가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풍성히 채울 수 있을까요? BA를 수강하십시오. 예,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 돌 때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성경 공부, 정말 전 우리 초대교회 진짜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 걸 알겠어요. 순장님들 성경 공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제가 순모임 가보면요, 아니 언제 저걸 저렇게 다 공부를 해서 가지고, 저는 말도 못 꺼내겠어요. 제가 뭐 알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적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좋죠. 순원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말씀을 마음에 채우세요. 그게 영분별의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오해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성령의 역사는 너무 안 보이는 것,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방언과 예언은 성령의 속성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둘은 성령의 열매에도 끼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 뭐죠? 처음에 사랑, 그 다음 또 쭉쭉 해보십시오. 예,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맞나요? 아무튼 그렇게 있죠. 몇 개 있죠? 예언 없어요. 방언 없어요. 통역 없어요. 예언, 방언, 통역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하는 도구지, 얘네들이 종착역에 있는 어떠한 그런 추구해야 될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보다 예언해야 한다고 이걸 더 강조해요. 다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는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것이 훨씬 더 강조해야 되는데 방언을 더 강조해요. 통역을 강조해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릇된 가르침이에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성령의 체험은 뭔지 아십니까? 방언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언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체험한다는 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보고 듣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해요. 초대교회가 그 예가 나오는데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편으로 들어가죠.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제 이론이 끝났어요. 지루하고 어려운 이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실전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들이에요. 목사님,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실제적인 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예로 그릇된 하나님 음성 듣기의 예를 먼저 골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시는 분은 조용히 오늘 끝난 후에 저를 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잘못된 그릇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자의적 해석이에요. 자의적 해석이 누가, 태초에 자의적 해석을 누가 먼저 했죠? 벤, 사단. 하나님은 선악과를 그런 용도로 주신 적도 없는데 하나만 만지라고, 그 중앙에 있는 거 하나만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다 만지지 말라 그랬어? 야, 그 하나님이 니네 막 억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통제하려고 신 것 같이 될까 봐 겁나서 그러시는 거 아니야? 자의적 해석을 합니다. 자의적 해석은 사단의 영이에요.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조금 가슴이 조금 찔끔찔끔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예를 하나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4장에 아주 그 아담과 하와의 화목한 가정이 나오죠. 아담, 하와, 그다음에 가인, 아벨 이렇게 나옵니다. 넷이 나와요. 그런데 가인이 죄를 짓죠. 큰 실수를 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뭡니까? 14절 이후부터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내쫓아내면 밖에 있는 사람 중 누구가 나를 만나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띵 질문이 생기죠. 아니, 태초에 네 명만 살았는데 갑자기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얘네들 도대체? 여러분, 더 황당스러운 장면이 있어요. 조금 이따 가인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이 여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여러분, 이거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클릭을 잠깐만 잘못하면 여러분도 이제 다 천부교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 얘기 주장하는 교단이 있죠. 천부교의 박태선, 옛날의 장모였던 박태선 씨가 이 이중 아담론을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했죠. 또 어디입니까? 성락교회의 베레아, 김기동 씨. 이 이중 아담론으로 모든 웬만한 크리스천들을 지금 여러분, 그렇네, 그렇네, 이렇게 하다가 그냥 훅, 그렇구나, 이렇게 되게 만들었어요. 야, 이거,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2장의 아담과 하와라고 분명히 이름을 지칭한 그 사람의 창조가 다를 수도 있겠구나. 1장에는 사람들을 만들고 2장에는 아담과 하와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구나. 아, 그러면 맨 처음에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1장이고 2장에 하나님이 직접 빚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이러면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중 아담론이 맞네. 야, 성경을 이렇게 봐야지. 정확하구나. 어쩐지 조금 이상했어. 천하무식한 소리죠. 예. 창세기 한 장만 더 넘겨서 5장만 가면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800년 동안 하신 일들이 애만 낳는 것만 한다고 거기 적혀 있어요. 800년 동안 애를 낳더라. 8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장 넘어갈 때에 히브리어의 그 동사들과 모든 원어들은 1장에 있는 것을 내가 대략 다시 설명할게 라는 단어들로 다 설명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런 식으로도 성경 해석이 가능하겠네. 이 부분이 자의적 해석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궁금한데? 이렇게 해서 스스로 찾아 들어가서 성경 속에서 답을 얻어요. 중요해요. 성경 속에서 자기 자의적인 답을 얻어요. 그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의적 해석이에요. 충분히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지금은 제가 조금 강도 약으로 했지만 다음 주에는 강도 중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버티실 수 있나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이단의 가르침에. 저거 내 생각이랑 똑같은데? 여러분, 굉장히, 저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보드를 하나 이렇게 크게 놔요. 놓고 이제 이단 수치들을 서로 체크할 수 있도록, 나의 이단 유전자, 난 얼마만큼 이단에 가까운가. 이런 거 체크하면서 보면 상당히 재밌는데, 이미 지금 이제 위험하신 분들이 몇 분 보여요. 끝나고 저를 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예 드려드릴게요. 이건 실제적인 예.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16살 사춘기 딸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미국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화장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학교에서는 아직도 조금 보수적이기 때문에 못하게 해요. 근데 16살 딸아이가 화장이 너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화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특히 눈화장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눈이 작은 아이였는데 눈화장을 하면 여자들 눈이 매직이 되잖아요. 굉장히 커지잖아요. 막 두 배 세 배 커지던데. 예, 그래서 눈화장을 늘 진하게 하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이 딸을 보고 너희 칠칠치 못하고 단정치 못하게 이게 뭐 하는지, 눈을 맨날 그렇게 주일마다 창피해 죽겠다 하고 아이를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이게 뭐가 도대체 잘못된 거냐, 내가 눈이 과하지도 않고 딴 애들 봐라, 눈이 막 걔는 무지개 폈다, 나는 한색만 그리지 않느냐, 그래서 막 매주 그것 때문에 실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께 여쭤보자.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둘 다 그냥 순종하기로 하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 딸아이도 본인의 담당 목회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죠.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쭉 들으시고는 제가 이런 장면에 있어서 예레미야 4장 30절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0절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둘 다 이제 여자 집사님은 이제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딸은 눈물이 범벅이 되고 그러면서 이 딸아이가 너무 슬퍼하는 거죠. 집사님이 이러는 겁니다. 봐라, 이 말씀에 적혀있지 않냐, 네가 눈 아무리 그려서 꾸미고 화장을 하고 별거를 다 해도 헛된 일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다가 헛된 일이라고 해놓지 않았느냐, 엄마가 그 헛된 일이라고 몇 번 얘기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비통한 마음에 졌어. 말씀 이러니 어떡해. 그래서 집에 와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광명이 비쳤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니 붉은 옷과 금장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 말씀을 들고 다시 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빨간 옷 다 버리십시오. 어머니 손가락에 있는 금가락지 다 빼세요. 이게 지금 화장은 하나지만 붉은 옷과 금장식은 두 개씩입니다. 어머니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저도 순종할 테니까. 이게 뭐예요? 자의적 해석의 대표적인 예요. 우스운 얘기지만 이런 우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4장 30절의 말씀은 눈화장에 관한 얘기, 이게 무슨 미용 교본도 아니고 이게 눈화장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심판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너 네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밖에서 남자를 유혹하는 창녀들처럼 그렇게 화장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하여도 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이 코스메틱에 관한 이야기들로 다 바뀌면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목사님은 무슨 정신으로 이 얘기를 그렇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인 거예요. 자의적 해석. 내가 원하는 방향에 모든 것이 말씀에 적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이전에 나에게 맞는 것으로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의적 해석이에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욥기가 대부분 그렇죠.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끝이 창대하리라.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뭐 우리 초대교회는 워낙에 말씀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게 그 뜻이 아니죠. 그런데 모든 가게에 다 붙어 있죠. 볼 때마다 참 때라고는 못하겠고 저렇게 안 되라고도 못하겠고 굉장히 막 딜레마가 있는데 사실 그건 그 뜻은 아니고 저거 저렇게 얘기하다가 친구들이 되게 혼났는데 막 계속 그러는, 저거 욥한테 저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되게 혼냈는데 저 혼나는 얘기를 저기다가 왜 써놓으셨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는 좋거든요. 강구자로 딱 돼서 문자적으로 보면 나한테 꼭 맞거든요. 거기에다 함정이 시작이 돼요. 이단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미혹한다 그랬죠. 이단 바보 아니에요. 뱀은 바보 아닙니다. 간교하다라고 적혀있잖아요. 아까 간교하다가 crafty,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악해요. 정확한 성경 용어는 아마 영악하다일 거예요. 간교하다.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야 이거 봐, 이거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네, 이거 좀 한번 좀 네 거 해봐, 네 거 해봐, 덜컥 물어버리는 거죠. 성경에 적혀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서 말씀 가지고 싸웁니다. 자의적 해석이에요. 큰일 나요. 예화가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다음 패턴은요, 직통계시로 넘어가요. 이제 자의적 해석을 하다 성경에서 근거를 찾다가요,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하셨어. 내가 꿈에서 봤어. 내가 내 귀에 직접 그 음성이 들렸어. 이런 식으로 직통 계시와 주관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들이 가장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출애굽기 33장 11절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직접 대면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도 직접 대면하여서 말씀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다 해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고자 다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 이게 신사도 운동의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직접 듣는 것,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시중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만 10개가 넘어요. 특히 이제 제가 한참 이 영적 신비와 아니면은 어떤 이 영적 소통에 관해서 한참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조이 도슨의 책이 예수전도단에서 출판을 했어요.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었어요.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게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목말라하고,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게 내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갈급한 거예요. 그럼 그 심령들을 잘 가르쳐줘야죠. 미혹하면 안 되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줘야죠. 그런데 거기에 편승하여서 엄한 엉뚱한 그러한 이론들과 책들이 많이 나와요. 이 책의 여러분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면 중요한 만년필을 잃어버렸어요. 실제예요. 만년필을 잃어버려서 너무너무나 이게 귀중한 만년필이었어요. 이게 엄마가 주셨나 아무튼 지인이 주셨나 추억이 많이 담긴 그런 만년필인데, 잃어버려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만년필이 저에게 얼만큼 소중한지 아시죠?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이 만년필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서 가만히 기다렸대요. 그때 하나님이 너 서재 두 번째 서랍을 열어라,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이게 이렇게 웃으면 다행인데, 그리고 그게 실제 이제 만년필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어보세요. 여러분, 자녀의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사업이라든지 어때요? 벌써 공기가 좀 달라지죠? 어쨌든 만년필이요. 그래서 만년필을 두 번째 서랍을 뚝 열었는데 찾았어요. 그래서 예와 일 패스.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있느냐, 두 번째는 차키가 없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 조이 도슨의 책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예화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래서 뭐 다른 성경적 매뉴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주관적 체험의 책이더라고요. 차키가 없어졌대요. 그런데 당장에 나가야 되는데 차키가 없어져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이 차키 어디 있지 하는데 갑자기 레위기 14장이라는 이런 음성이 딱 들리더래요. 그래서 레위기 14장을 딱 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빨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 빨래인가? 그래서 빨래통을 막 가가지고 빨래통을 뒤졌더니 거기에 차키가 있더래요. 그래서 찾았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렇게 듣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조용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걸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걸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 너무 간절하고 급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또 우리의 삶이 다급하고 힘들어 봐요. 무슨 방법으로 부모가 뭔들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실 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시는데 당장 나타나서 귀에다가 빨래 뒤져봐 이렇게 얘기 안 하실까요? 하시고도 남을 뿐이죠. 하지만 이게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전 차라리 이분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레위기 14장 빨래 얘기는 나병 환자들의 정결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빨래가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니 그거하고 자동차 키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의 삶에 유리한 조건으로 맞게끔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무슨 내 응답거리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봐요. 이거 나한테 하는 말 아니야? 이거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나 지금 돈 필요한데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고 하셨네? 뭐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이 있으면 분명한 것은, 아까 읽으셨죠? 로마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다가갈 때에는 이러한 방법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돼요. 이게 영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분별하는 것인데, 그릇된 영들은, 미혹된 영들은, 주관적 해석들은, 신비주의들은, 직통계시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자기한테 유익된 것이 지나가면 그것이 자기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정결례가 빨래의 키를 찾게 된 말씀으로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고, 아, 저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들으는 이 순간도 가슴이 막 찌릿찌릿해요. 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도 같은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왜 그렇게 사사롭게 변질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어서 하루하루가 너무 선하고 좋아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상징으로 선악과를 주신 것을 왜 하나님의 뜻을 호도하게 만들고, 왜 하나님을 우리를 통제하는 신으로 만들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단들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됐으면 좋겠는 생각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 때문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피 뿌려진 이 말씀들을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영분별은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예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음성을 듣는 거에 악세사리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씀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벼울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셨겠죠.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기 때문에 한 권으로 주신 건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많이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 개인적으로 신비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상상, 개인적인 환상, 내적인 calling, 부름, 또 개인적인 어떤 insight, 어떤 조명들, reflection,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을 해가지고요, 이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신비주의라고 해요. 신비주의는 어디에만 머물러 있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만 머물러요. 초자연적인 것, 로기코스가 없어요. 여러분, 로기코스가 없는 영적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푸뉴마티코스와 로기코스가 같이 있어야 영적이에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푸뉴마티코스만 생각을 해요. 초자연적인 것.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 하나 끄집어와서 그것을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처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잘못된 하나님 음성 듣기에 구체적인 예입니다. 성경은요, 잘 보십시오. 모세 아까 참 좋아해서 이단들이 출애굽기 33장 11절 이야기하는데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대면하여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구속사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세우는 건 모세 너를 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세 너를 세우는 건 네가 하나님의 영분별이 탁월해서 영적 은사를 막 나타내는 어떤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세우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통하여 구속하여 나 하나님됨을 나타내려고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대면하여 이야기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성경에 어느 누구든 다 가지고 오세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자신 있어요. 예, 저는 심지어 여러분, 그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비공식 이단 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한 5년을 무척 피곤하게 지냈습니다. 아, 다음 주 강의는 유튜브로 못해요. 영상 못 찍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강의했던 걸 영상으로 찍었다가, 아, 모든 이단들에게 몹시도 시달려서 이제 영상은, 왜냐면 뭐 내용 증명 계속 날라오고, 그래서 이단 강의 참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어요. 비공식 대책위원장으로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신 있어요. 어떤 이단들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든 다 와서 저에게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하세요. 당신에게 들려준 그 음성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음성 사탄의 음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들,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사사로운 그들의 개인적인 것을 추구하는 때에는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다 다 너를 통하여 나를. 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 제일 많이 외워하거든요. 아브라함은 무슨 이렇게 그 땅을 많이 받은 뭐 자손을 많이 받은 뭐 저 모래 같은 자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가 가는 땅 고개만 돌리면 다 네 땅이고 무슨 이렇게 그 예 아니죠. 창세기 18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나의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 그러기 위해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준다.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근데 그런 구절들은 이단들은 안 보이나 봐요. 이단들은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잘 안 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와 소원과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든 신비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도 순간 다 신비주의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사사로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순간 다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대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대면할 때에는 야, 우리 오늘 뭐 떡볶이 먹으러 갈래? 뭐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대면하실 때에는 이 민족을 구하냐 마느냐, 이 민족이 오늘 멸망을 하느냐 마느냐 이 정도예요.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옛날 사울이요. 사울 왕, 초대 왕 나타나셔서 야, 우리 뭐 이스라엘 땅 몇 개 이렇게 할까? 이게 아니에요. 아말렉 저거 오늘 죽냐 사냐 이 민족이 하나가 쓸려 나갔느냐 아니느냐. 지금 하나님은 대면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뭐 자동차 키 뭐 손톱 깎기 뭐 만년필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그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비주의 사역, 뭐 신사도 사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의 사역 중에서 가장 집중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막 방언, 예언 이런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하시고 또 말씀을 깊이 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한 장만 5분 동안만 두 번만 찬찬히 읽어봐도 왜 예언 주시는지 다 나와요. 14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은 덕을 세우고 또 예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권면하고 또 예언은 위로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쏟아졌다 그러면은 예언이 쏟아지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고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성령의 아주 귀중한 속성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은 예언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언만 떨어졌다 하면 어디가 불바다가 되고 666이 나타나니 안 나타나니 하나님이 언제 오네 안 오니 공포감을 조장해요. 예언은 공포감을 조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되나니 모든 사람에게 아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교인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해주고 encourage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것이 예언사역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올바른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예언학교, 예언교회들 가보십시오. 가보십시오. 번호표 뽑고 저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가서 뭐 물어보는 줄 알아요? 우리 애가 오늘 정시를 넣어야 될까요? 수시를 넣어야 될까요? 이건 하등 종교예요. 저는 이걸 예수 무당이라고 불러요. 거기 보면 예수 무당들 꽉 찼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하면서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정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엄청 많아요. 예수 무당들. 그러면서 헌금 받고.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을 해주고 위로를 해준다면 그게 예언이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예언에 목숨 걸어요? 저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와서 예언할 줄 아냐 그러면 잘합니다. 예, 전 그렇게 얘기해요. 저 예언 잘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권면이 일어나고 위로가 일어나고 서로 막 북돋아지고. 근데 그게 예언이 아니라고 할 게 뭐 있어요? 우린 다 예언을 폴춘텔링으로 알아요. 성경의 예언은 폴춘텔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모든 영분별을 하는 장소를 가보십시오. 품위, 질서, 잘 못 찾겠던데요, 저는. 저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저보다 더 많이 다니시면 없어요. 저는 한때 정말 저는 이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와 예언주의에 깊이 빠졌던 사람이에요. 깊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왜냐하면 저는 능력주의자였거든요. 왜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저는 문자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가짜로 보였어요. 저거 안수하는데 병도 안 낫고 예언도 못하고 계시도 못하고 통역하는 사람은 눈에 찾아볼 수도 있고 다 성령 받았다고 했지만 성령에 나타나시는 역사들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엄청 판단했어요. 그래서 무척 돌아다녔거든요. 제가 틀렸더라고요. 여러분 그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 그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 많이 보면요 겸손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덕을 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타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계시기 때문에 내 말은 무조건 들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통이 안 돼요.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고집스러워요. 가끔 저한테 오셔가지고요. 제가 그 이단대책위원장이었잖아요. 저한테 오셔서 어떤 분을 소개시켜줄 때 아 목사님 저분 영적으로 엄청 민감하신 분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와서 약간 좀 홀리하게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볼펜이 떨어져도 아이고 하나님의 음성 아니야? 아니죠. 볼펜이 하나님이 만드신 중력의 법칙에 순종한 거죠. 뭐만 지나가면 다 그렇게 막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닐까? 말만 뗐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인 거 아닌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이라고 아예 지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면 저한테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많이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그냥 집사님은 성격이 예민하신 거예요. 예. 네. 네. 진리예요.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밥도 잘 깨작깨작 안 먹고요 성격도 급하고요 화도 잘 내요. 예. 일단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말이 빨라요. 점점 얘기하다 보니까 저인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보세요. 영적으로 예민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냥 예민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상당히 예민하세요. 먹는 거 까다롭고 예, 사람들 관계 까다롭고 그럼 자기 영적으로 예민하대. 아니요. 어때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공감하니까 웃으시는 거죠. 그런 분들 많이 봤단 얘기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그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일이 하나님이 선하신 일일까? 이 일에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좋은 뜻들이 담겨 있을까? 그거를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물어보는 사람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예민하고 형제들에게는 제네러스예요. 자, 여러분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상 전체 교회의 역사상 초대교회처럼 성령 역사가 많이 나타난 적은 없어요. 이건 어떤 학자도 부인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 지금 우리가 참 다행인 것은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1장부터 쭉 한 장 한 장 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쭉 보세요. 귀신 굿하듯이 하는 역사는 거의 없어요. 저는요 사도행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없어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1장 1절부터 사랑밖에 안 보여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초대교회를 보세요.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이라는 것은 기도로 내 생각을 컨트롤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영적인 것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들이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방언이 나타나죠. 방언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됩니까? 소통이 일어나요. 아발랄라발라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정확히 각 나라의 방언으로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끝의 언어들을 다 주셨어요. 소통할 수 있도록 정확한 언어로 주셨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글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블라블라블라블라 빨리 하는 못 알아듣는 소리들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성령은 소통을 위해서 왜 소통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 넘쳐나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 반면에 한쪽에 성령의 역사의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코이노니아로 나타나요. 구제하고 돌보고 아끼고 위로하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이 위로에 관한 설교를 할 겁니다. 모든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거기서 번호표 뽑고 예언 받고 누구는 언제 망하네 안 망하네 그런 폴춘텔링 해주고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악한 영을 뽑아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앉은뱅이들도 성전 문 밖에 있는 앉은뱅이들을 고쳐서 이렇게 세워서 성전 문 안으로 들어다 갖다 놓고,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주는 것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 해준다는 성령 체험은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교회. 사랑, 성령의 역사 열매 첫 번째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랑이 서로 느껴지는 교회의 교제, 연합, 그것이 바로 성령의 체험이에요. 초대교회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성령님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니, 이렇게 약하면 어떡해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전 이번에 선교 가서도 깜짝 놀랐고, 우리 반찬해 주시는 구제사역부 보면 눈물나게 감사하고, 구석구석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일날만 되면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손길 하나하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과 온유와 사랑들이 나타나는 것,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그걸 성령 체험이라고 못 느끼는 줄 아십니까? 초자연적이지 않아서. 다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정성껏 밥을 먹여서 주면 그거는 역사가 아니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밥이 생겨가지고 나한테 오면 그건 역사고 그게 뭐예요? 오히려 그걸 중간에 갖다 준 사람을 천사로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길 가다가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면 그건 역사래요.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야지 신비한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야지 거룩한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는 것으로, 천만에요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새벽 기도를 꼭 애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아 이거 미리 스포일하면 안 되는데 참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 안에서, among us, 우리들 가운데에, 예? 우리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그런데 왜 자꾸 신비한 것만 보려 그러세요, 여러분? 예. 올바른 하나님 음성 듣기 그렇게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까지 한 얘기들 다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나의 뜻 구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영분별의 최고의 단계예요. 예. 하나님 이건 내가 필요한데 제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크래프티한 이 사탄의 영들이 와가지고 속삭일 수가 있어요. 야, 다 먹으라 그러지 않았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잘 모르겠다, 예를 들면 요번에 그 모임을 신방을 많이 하는데, 신방을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사업 비즈니스를 할 때, 확장할 때, 건물을 살 때, 가게를 살 때, 목사님 이거 여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변 복덕방에 가서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전문가입니다.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그걸 목사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저희는 그 리얼터가 아니에요. 시세 몰라요. 그 레코드도 몰라요. 그 비전문가한테 와서 물어보면 어떡해요? 저한테는 이런 걸 물어보셔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란다 주여, 순간 이렇게 아버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선한 뜻에서 쫓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럼 전 또 이렇게 말씀드리죠. 집사님 마음에 이미 답을 갖고 계시잖아요. 알잖아요. 뭘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스스로 알잖아요. 여기 얘기 안 해요. 예, 집사님 잘 아시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나의 사역을 위한 건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 속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처럼 속이잖아요. 내 뜻을 교묘하게 하나님 걸로 더 붙여서 거룩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사사로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덮여서 그것을 좀 더 잘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그거 내려놓으면 영분별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영분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영분별을 잘하냐 못하느냐를,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의 높고 낮음과 그걸 가지고 어떤 성령의 역사를 판가름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깊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해서 나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양선과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지 내가 지금 방언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10년 이후의 일들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세계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알려주시느냐 아니냐, 그런 건 전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시간 조금 넘게, 1시간 10분 동안 제가 지금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영분별 아주 중요한 것만 묶어서 이야기해드렸어요. 원래 훨씬 더 내용이 많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게 원래 지금 한 3주짜리인데 이걸 하루에 묶어서 오늘 하다 보니 뭉텅뭉텅 스킵해서 좀 아까운 부분들은 있지만 충분히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러한 그릇된 영분별을 통해서 나타난 어이없는 이단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텐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중요해요. 예방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내 가족이나 친지나 의외로 이단의 미혹에 빠져있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라는 질문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실질적으로 좀 나눠볼 테니까요, 또 관심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